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귀환하는 공동체는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일은 뭐냐면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되고요, 예배와 율법을 회복하고 또한 다소 과격해 보이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분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 유다 백성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이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축출하게 되는 그런 엄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족보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굉장히 지겹고 싫잖아요. 에스라서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뛰어넘게 되는데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며, 그렇게 혈통이 보존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범죄하여 혈통을 상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세대에게는 성전 예배의 회복과 율법의 회복과 혈통적인 순수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대가 스룹바벨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 시대, 그렇게 이런 시대에 이런 계획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느헤미야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요. 에스라가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때 그때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왕 공동체의 상황은 어땠냐? 무언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계획운동이 일어났으며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굉장히 예배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귀한 공동체의 소식은 좋은 소식,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 각성을 촉구하던 그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과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느헤미야 당시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우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계획운동을 일으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처음 가졌던 그 순수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실했냐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으로 드리면서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착복하게 됩니다. 예배는 번거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버젓이 장사를 했고요. 십일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소식을 전해들었던 당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에 말 가운데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몸은 여기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상태에서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예배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수상궁은 왕들의 겨울 피서지였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냐면요. 술관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술맛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느헤미야의 직업이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조선시대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거의 4시, 이제 느헤미야가 4시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간단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왕의 목숨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직책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특성상 왕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수상궁에서 왕의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풍요롭고 아쉬운 것이 없는 느헤미야가 모만 수상궁에 있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가만히 보면요, 포로기 제2세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기 2세대에 해당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포로기 2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풍요로운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포로기 70년이 다 차서 세스바살이 유다의 총독이 되고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 그로부터 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정부의 고위 강요가 된 것을 볼 때 아마 중년에 그 중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가 BC 458년, 즉 아닥사스다 7년에 1758명의 귀환자들과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을 한 후 13년에 약 1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들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것은 느헤미야가 마음을 하나님께 둘 만한 그 환경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요, 굳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도 이 땅을 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음이 그 풍요와 안정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고 마음이 늘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포로 1세대 사람, 포로기 1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1세대 사람이 아닌 2세대 사람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그것도 성공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성,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느헤미야,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인 것을 보아 그의 부모는 아마 포로로 잡혀온 귀족이나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애썼던 그런 사람, 그런 부모였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자녀도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이고요, 지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간다라고 믿습니다. 시대의 정신과 풍요, 번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건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더 부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운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가 마음이 늘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께 있었지만 그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남자였습니다. 총애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었고 왕이 총애할 만한 성실한 사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일상적인 삶에 충성하는 것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가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뭐 체면이고 신분이고 뭐 상관없이 앉아서 방송대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앉아서 방송대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해준 소식은 귀한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이 마음 아파 우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이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수장궁에서 따뜻하게 배부른 나날을 보내고 있는 느헤미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핏줄이 아닙니다. 친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절박함은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그 주민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던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요, 수천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한 공동체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던지는 도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묻고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그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 예외가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물론, 뭐, 자녀들도 있고요. 물론, 뭐, 손주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겠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서기를 원하고, 이들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 애통해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포로귀한 공동체는 소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공동체를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구체적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며,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70년 동안 포로생활로 내어 쫓으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차게 되자 다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바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보입니다. 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이 없는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공동체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며칠 동안의 금식과 묵상 기도의 끝에 지금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단력 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일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 보면요, 생명을 보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생명을 걸 만큼 급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느헤미야는 생명을 걸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들은 어떤지. 주일학교 각 부서마다 지금 교사를 구한다고 엄청난 눈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픔을 감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나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전혀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 내 안락한 생활이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신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요 눈치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일 학교를 사랑하고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 학교를 위해서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 적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걱정의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였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현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부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자리에 있었지만 실상 그 마음은 가난했으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함께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끝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원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잘 서도록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는 행동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나의 영적인 동반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저 여호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마음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부의 복음의 길들여서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에게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지 않도록 마음을 그게 둘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 바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